큰 사막을 횡단할 때 여러 날 수십일씩 걸려서 사막을 지나갑니다. 그렇게 수십일씩 지나가야 하는 사막을 출발할 수 있는 힘은 그 사막 중간중간에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막과 같은 세상입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희망을 찾기가 쉽지 않은 이 사막 같은 세상에 이렇게 매주 안식일마다 교회를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이 시간, 이 장소는 마치 사막 도중에 펼쳐져 있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신앙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 고달프고 힘든 여정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우리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또 그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곧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하셨던 모든 말씀은 스스로 하신 말씀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28절,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그 말씀을 분별하고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있을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마 쓸데없는 말, 불필요한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꼭 필요한 말씀만 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묻는 말에 때로는 친절히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부탁을 할 때에 아주 쾌히 그 부탁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종 예수님은 사람들이 묻는 말에 대해서 그 대답을 피하셨습니다. 때로는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로부터 보면 여리고를 지나서 어느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실 때에 소경 둘이 나타나서 고쳐달라고 소리쳤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큰 소리를 외치니까 옆에 그 주변 많은 사람들이 그 소경에게 시끄럽다고 왜 이렇게 소란 피우냐고 하니까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고쳐주소서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불쌍한 소경들의 요청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친절하게 대답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손으로 그 눈을 만지시고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오?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세로 여기서 가르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고 너희가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요한의 침례가 하늘에게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난 것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들이 이렇게 대답해도 걸리고 저렇게 대답해도 걸리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나왔다고 하면 그런데 너희가 왜 그 말을 안 듣느냐 그럴 것 같고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하려고 하니까 주변의 모든 지금 군중들이 다 그 기별이 하늘에서 왔다고 믿고 있는데 제사장들이 그런 말 하면은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잘 모르겠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랬더니 나도 대답 안 하겠다. 예수님의 화법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지 모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빌라도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빌라도가 또 물어 가로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저희가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소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종종 사람들의 질문이나 어떤 말에 대하여 침묵하실 때에 그 침묵의 의미가 무엇이냐?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는지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모릅니다만 여러 성경의 다른 말씀들을 토대로 해볼 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말해봐야 너희들이 알아듣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침묵하십니다. 두 번째,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세 번째, 이미 다 말했는데 또 무엇을 묻느냐? 그런 의미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몇 가지 침묵에 대하여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때까지 약 400년의 기간이 흐릅니다. 그 400년간 하늘은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그들을 통해서 인간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감사해야 될 대단히 중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분의 뜻을 전달할 때 그 전달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때로는 직접 하나님께서 소리를 통해서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주로 선지자들의 입을 빌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말씀해 보면 민수기 12장 6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선지자가 있으면 그 선지자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말라기 선지자는 선지자 말라기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봉사를 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선지자의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이 뭔지 한번 살펴보실까요?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 4장 말라기 4장 4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이것이 구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입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한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 하늘에서는 아무 소리도 음성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기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날입니다. 이 성경에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때 언제나 이중의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이 땅에 오신 때를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시는 그날을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재림하시는 날은 대단히 웅장하고 천천만만의 천사와 큰 나팔소리와 대단한 그 찬란한 광명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생각이 이해가 갑니다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그 당시를 왜 크고 두려운 날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000여 년 전에 아주 조용하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이 비록 조용하게 초라하게 오셨지만 이 땅에 거하는 모든 인간들은 그 예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영접하느냐, 거절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가 결정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신 초림도 크고 두려운 사건입니다. 얼마나 큰 사건입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죽음보다, 그것도 영원한 죽음보다 더 두려운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초림 직전에, 재림 직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먼저 보내서 이 사실을 미리 알리고 준비시키겠다는 말씀이 말라기 4장 끝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 전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메시아의 초림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의 출현 직전에 그의 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할 침례 요한의 출현을 엘리야라고 하는 상징적인 이름으로 사용하고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 직전에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리고 예고하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케 한 엘리야가 있었듯이 이 역사의 마지막 재림 직전에도 이 땅에 또 다른 엘리야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기까지 가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단 그 엘리야는 나중에 다시 한번 설교하기로 하고, 어쨌든 이런 예언을 한 다음에 구약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도 없었고 선지자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400년간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라기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까지 진행된 400년간의 침묵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 침묵의 시대 동안에 하나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다시 분별하여 깨달을 수 있는가?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까지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말씀은 다 하셨고 말라기 선지자의 말라기서를 끝으로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끝냈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까지 그 백성들은 이미 주신 기록된 말씀을 보고 길을 찾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라기부터 초림 때까지 지속된 400년의 침묵의 의미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남김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살피고 살면서 예수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침묵의 의미였습니다. 이 침묵이 드디어 깨졌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 퀴즈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하늘에서 400년간 침묵이 있다가 언제 소리가 들렸습니까?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의 소리가 처음 들린 것은 어떤 때였습니까? 네? 아, 예. 아주 정확한 답을 주셨습니다.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하늘에서 들려온 첫 번째 소리는 누가복음 1장에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은 이제 400년 끝에 나타난 하늘의 소리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8절부터 그 배경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시간이 없어서 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13절 제사를 드리고 있던 제사 봉사를 하고 있던 제사장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하고 이제 17절까지 천사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소리가 말라기 이후 400년 만에 하늘에서 내려온 첫 번째 소리였습니다. 말라기가 뭐라고 끝났습니까?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겠다고 하셨는데 그 엘리야의 탄생에 관한 소식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두 번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두 번째 소리는 몇 달 후에 나타났습니까? 두 번째 소리는 여섯 달 후에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침묵은 깨어지고 드디어 하늘의 하나님이 직접 형체를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지금 장황하게 또 설명할 시간이 아니고 오늘은 제가 침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또 다른 침묵에 대하여 이제 두 번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시고 이제 밖으로 나오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밤새도록 밤중까지 계속 기도하시다가 새벽에 폭도들에게 잡혀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은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시대소망 698페이지에 보면 폭도들은 예수님을 끌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 기드론 시내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조금 내려가면 기드론 시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체포해가지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저쪽 성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기드론 시내를 건너 밭들과 감람나무 숲을 지나 잠든 도성의 고요한 거리를 통하여 길을 재촉하였다.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폭도들에게 체포돼가지고 이제 끌려가시는 장면, 그 시간이 자정이 조금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잡혀가신 후에 그날 날이 새고 약 8시간 내지 9시간에 걸쳐서 이곳저곳을 끌려다니시면서 온갖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이제 재판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그 날이 샌 후에 새벽 1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끌려다니시면서 이곳저곳에서
이제 조롱받으시고 채찍맞으시고 뭐 여러 가지 고통 중에 계시다가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십자가에서 6시간을 버티시다가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 오전 9시까지 예수님은 정말 인간으로서도 당하기 힘든 모욕과 수치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에게 당하셨습니다. 이곳저곳 법정으로 끌려다니시면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질문을 받으셨고 고소를 당하셨습니다만 예수님의 왕권과 메시아의 직분에 대한 질문 외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의 말씀에 비슷한 것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저렇게 내가 볼 때는 당신이 굉장히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억울하게 당하는 고소에 대하여 한 말도 변명도 하지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이렇게 그냥 가만히 있느냐 하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하되 14절 한마디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심히 기히 여기더라. 예수님께서 왜 그 억울하게 고소하는 그 순간에 말만 잘 하시면 그 총독이 딱 듣고 이 사람 절대로 그렇게 사형에 해당한 사람이 아니다. 변명도 해줄 수 있었을 순간에 왜 주님은 침묵하셨는가? 마가복음 14장 21절에 성경절을 연속해서 세 개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자기에게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운명에 대하여 기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약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차피 팔려서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은 기록된 대로 가는 것입니다. 지금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변명해서 그 위기를 모면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마땅히 가실 길을 가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요한복음 12장 1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에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인 줄 생각났더라. 제자들이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그래도 공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동안에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는 모든 과정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예언된 말씀을 통해서 그 과정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별로 깨닫지 못했습니다. 나중에야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것이 기록되었던 것이구나 그렇게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지금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이 구약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된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제자들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야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제 우리가 조금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예수님이 재판정에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고소당하고 수치당하고 모욕당하실 때에 어떤 질문을 또 받으실 때 왜 침묵하셨을까요? 왜 빌라도가 또 제사장들이 묻고 고소하는 말에 대하여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까? 졸고 계셨습니까? 지금 여기 말씀에 대하여 거의 마음속에 침묵을 가지신 분들은 졸고 계신 분들입니다. 깨어있다면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의 의미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의 침묵의 의미였습니다. 아까 말라기는 말라기 시대 이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400년간의 침묵의 의미는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직전의 침묵의 의미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 지금 성취되고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시고 승천에 가셨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400년의 5배가 넘는 세월 동안 2000년 동안 하늘은 또다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은 인간이 되신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로 예수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침묵하고 계십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던 그 시기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짐승에 찢겨 죽고 화형 불에 태워 죽임을 당하고 온갖 고난과 시련과 박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하늘에서는 아무런 천둥도 진동도 없이 하늘은 침묵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지금쯤 한마디 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세상이 얼마나 어지럽고 복잡합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언제 어느 시에 테러가 일어날지 언제 어느 시에 질병에 들어갈지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하나님의 백성들까지도 정말 불안한 세상에 불확실한 세상에 처해 있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소리 한번 내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만들 다투고 그만 싸워라 내가 곧 내려간다. 너희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잘 지켜라. 안식일은 일곱째 날이다. 이렇게 한번 크게 해주시면 참 속 시원할 텐데 하늘은 지금도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1587년 일본의 태수 히데요시가 본격적으로 기독교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일본에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복음이 먼저 들어갔습니다.
16세기 말부터 17세기 초에 걸쳐서 극심한 기독교 탄압이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한 성직자의 경험이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신자들이 고문과 박해를 견디다 못해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해서 죽어갑니다. 정말 모질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표적도 기사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핍박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성직자가 도대체 하나님은 지금 뭘 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우리 백성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늘은 왜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것일까? 이 국가에서는 성직자에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고 성직자는 계속 살려둡니다. 왜냐하면 성직자를 변질시켜서 기독교인들을 변질시키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왜냐하면 국가가 힘을 가지고 교인들을 몰아붙이니까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성직자를 변심시켜서 변심한 성직자가 교인들도 변질시키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성직자는 견디기 어려운, 견딜 수 없는 고문을 당하는데 그것은 자기에 대한 고문이 아니고 교인들에 대한 고문입니다. 감옥에 한 방에 성직자를 혼자 가둬두고 그 옆방에 함께 일하던 그 농촌에서 신앙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던 교인들을 가두어둡니다. 그리고 벽 사이에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그것을 구멍 매달기 고문이라고 합니다. 구멍 매달기 고문. 이 구멍 매달기 고문이란 무엇인가? 성직자는 그냥 편안하게 두고 그 옆방에 있는 신도들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 당하는 소리가 구멍을 통해서 이 성직자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근데 한동안 뭐 조용한 것 같더니 옆방에서 코 고는 소리가 나요. 자기는 지금 이 당하는 고통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아니지만 자기의 신도들이 그 일제의 여러 가지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 때문에 뭐 그것을 우리가 그 당시 우리나 일제지 그 당시 일제가 아니죠. 어쨌든 그 관리들로부터 당하는 그 핍박에 대해서 아주 마음속에 깊은 고뇌와 고통을 가지고 있는데 옆방의 교인들이 코를 고는 거예요. 야, 저럴 수가 있나? 나는 지금 고통 속에 이렇게 고뇌하고 있는데 저렇게 편안하게 코를 골고 자다니. 변심한 자기 선배 성직자가 자기를 찾아왔습니다. 그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가르쳐준 것입니다. 교인들을 그 옆방에 거꾸로 매달고 귀를 찢어놓는다 그럽니다. 귀. 귀를 찢어놓으면 피가 이제 아래로 몰리면서 그 찢겨진 부분으로 피가 계속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막 이쪽 얼굴에 뭉치고 피가 엉켜서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그 고통이 코 고는 소리로 들린다는 것입니다. 아, 이 사실을 이 성직자가 깨닫게 되었을 때 도저히 자기 신앙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마침내 신앙을 포기하겠다고 다시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함께 당하는 신도들의 고통 때문에 더 이상 자기는 버틸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배교의 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그려진 목판에 그려진 성화, 예수님의 얼굴 위에다가 발을 올려놓고 밟고 지나가면 그 행위로 배교를 인정하고 살려주고 박해를 멈추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 성직자도 그 성도들 때문에 배교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성화 위에 나도 발을 놓았다. 그때 이 발도 움푹 들어간 그분의 얼굴 위에 있었다. 그 움푹 들어간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도 밟고 지나갔기 때문에 달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수없이 생각하며 살았던 얼굴 위에 산속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나 옥사에서 언제나 생각해내며 따뜻한 위로를 받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평생 동안 사랑만 베풀며 살았던 그분의 얼굴 위에 내 발을 올려놓았다. 그 얼굴은 지금 성화판의 나무판자 속에서 닳고 패어버린 그리고 슬픈 듯한 눈빛으로 이쪽을 보고 있다. 그 슬픈 눈으로 밟아도 좋다라고 내게 말했다. 밟아도 좋다. 내 발은 지금 아플 것이다. 지금까지 내 얼굴을 밟았던 인간들과 똑같이 아플 것이다. 하지만 그 아픔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너희의 아픔과 함께 고통을 나누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온 것이니까. 주여, 당신이 언제나 침묵하고 계시는 것을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었던 게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있었을 뿐이다. 그러나 당신은 유다에게 가서 내 할 일을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나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지금 너에게 성화를 밟아도 좋다고 말한 것처럼 유다에게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라고 말했던 것이다. 내 발이 아픈 것처럼 유다의 마음도 아팠을 테니까. 마침내 나는 피와 먼지로 더럽혀진 발을 예수의 얼굴에 올려놓았다. 다섯 개의 발가락이 사랑하는 분의 얼굴 바로 위를 덮었다. 워낙 주님께서 침묵하고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밟았다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병들고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병은 좀처럼 낫지 않고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힘들고 생계가 어려워서 너무나 고통스러워 몸부림치고 있는데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여러 해 동안 많이 기도했는데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다 기다리다 마침내 우리도, 나도 주님의 얼굴을 밟게 됩니다. 하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교회 나가기를 포기하고 때로는 신앙을 포기하면서 우리는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자주 밟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우리에게 주는 생명은 조건 없는 사랑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할 만한 아무런 근거도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 자신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때 조건 없이 사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평탄케 해주셨으니까, 내 사업이 잘 됐으니까, 내 아이가 좋은 학교에 입학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환경의 형편에 처할지라도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두 사랑이 만날 때에 생명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의 현실을 좀 이렇게 글로 써봤습니다. 이 땅에 주님의 얼굴을 한 번도 밟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이미 주님의 얼굴을 밟고 태어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밟았고, 예수의 조상 다윗도 밟았고, 최고의 지혜자 솔로몬도 밟았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밟았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모두 그분의 얼굴을 밟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얼굴을 밟은 사람과 밟지 않은 사람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아니고, 밟고 지나가 버린 사람과 밟았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밟을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분입니다. 주님의 침묵 때문에 기다리다 기다리다 지쳐서 주님의 얼굴을 밟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될 때 그분의 침묵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침묵의 의미는 그분께서 이미 기록해 놓으신 말씀을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해 놓으신 약속을 확인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제 조만간 침묵은 깨어지고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는 소리가 들려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쪼록 또다시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그 순간까지, 나팔 소리가 나는 그 순간까지 이미 기록된 말씀을 굳게 붙잡고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매일의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헌금 수합이 있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모든 말씀을 다 하셨고 우리들의 모든 의문에 대하여 질문에 대하여 이미 말씀을 해 놓으셨지만 자주 주님께 묻고 자주 주님께 탄원하며 때로는 불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너무나 무심하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생각될 때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펼치게 하시고 그 속에서 살아있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한시도 잊지 말게 하시고 조건 없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아름답고 빛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의 생애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